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를 전반부로,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를 후반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11장에서 바울은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16장, 그러니까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바울이 이제 그와 같은 복음이 신자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를 한 문맥을 이루면서 복음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취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참된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보고,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 왜 참된 신자는 그와 같은 요청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참된 신자에게 어떠한 것이 요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먼저 바울은 그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런 것이죠.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라는 표현은 앞선 맥락인 14장에서 이미 한번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을 보면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전혀 다른 민족적 배경에 있었던 두 구성원 간 사이에서 이 음식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한 부분을 이루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들이 따랐던 율법의 근거에서 음식법을 통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구분하여서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굽이 달린 동물들 혹은 비늘이 없는 물고기 같은 것들을 먹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당시 교회의 또 다른 구성원이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율법에 근거하여 음식을 먹지 않고 어떤 음식이든지 가리지 않고 먹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의 삶에서 율법을 지켜본 적이 없는 데다가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유했던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초대교회 안에서, 특별히 로마교회 안에서 공동식사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공동식사는 예전의 한 부분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상당히 중요했고, 그 자리에서 나눔과 교제뿐만 아니라 배움이 있었고 또 구제가 있었고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공동식사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동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메뉴 안에 율법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이렇게 내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맞은편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음식을 먹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음식을 먹고 먹지 않는 것 사이에서 서로를 향한 멸시와 정죄가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금한 음식을 먹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죄를 하고, 복음에 자유하다고 말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이 음식과 관련된 갈등은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어려움과 큰 갈등으로 빚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은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14장을 보면 본질이 음식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 음식법을 지켜 먹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자유하게 먹을 수도 있으니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비방하지 말라. 서로가 서로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색깔을 존중하면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게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의 사회상으로 볼 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는 복음 안에서 어떤 음식도 다 먹었었던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음식을 가려 먹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믿음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음식을 아무거나 자유하게 먹을 수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삶의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야 된다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자유함을,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스스로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보일 때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문제를 그 사람의 몫으로만 여기지 말고 너의 몫으로 여겨야 된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 겪고 있는 힘듦이 그 사람 개인의 힘듦으로만 여겨지면 안 되고 그것이 공동체 전체, 특별히 믿음이 더 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동일한 문제로 여겨져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피상적으로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귀찮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교회에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그 이상의 어떤 힘듦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회는 명예와 불명예 혹은 이 명예와 수치라는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제어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명예를 세워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이 그 사람을 명예롭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을 섬기라는 메시지는 로마 제국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이야기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사회의 한 중심에 있는 로마 교회에게 사회 질서가 말하는 보편에 따르지 말고 복음이 말하는 보편에 따라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나 당시 로마사회나 이렇게 명예와 수치라는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했지만 힘과 규모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보통 힘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주도하는 것을 사회질서의 보편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거대담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힘이 있고 남들보다 뭔가 더 가졌다고 여길 때 그것을 포기하면서 더 연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 우리보다 상대적인 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더 우월함을 느끼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죄인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 중심에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은 어떤 삶의 자세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함께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강함이 약한 사람들을 제어하거나 통제하거나 주도하는 것으로 쓰여서는 안 되고 그 강함이 약한 사람들의 약함을 감당하고 함께하는 데 쓰임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이처럼 그러면 타인을 위해서 손해보고 타인을 위해서 피해보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섬기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근거와 이유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이 불편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섬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늘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규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복음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어떤 사람이 그 신자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 필요한 삶의 자세를 가지라고 할 때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먼저 규정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러한 삶을 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약점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사람의 약점을 감내할 수 있는,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불편하게 섬기셨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서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새롭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공관복음이 동일하게 기록을 하는데 그 모든 공관복음 내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발걸음을 광야에서 시험당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이 돌을 떡으로 만들 만한 능력이 없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 신성, 창조주가 갖고 있는 그 성품을 통해서 그 돌을 충분히 떡으로 바꿔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감내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방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아까 명예와 수치 문화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는 단순히 그 고통을 지속시키는 그런 류의 형벌이라기보다는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그 율법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말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 낮은 자리로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벗어날 만한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스스로 벗어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치의 자리를 감내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겁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받으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신약성경 내에서 붙들다 혹은 함께 가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사용되곤 합니다. 이런 언어의 성격을 놓고 보면 서로를 수용하고 끝까지 붙들고 함께 가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함께 가셨던 것처럼 그 모든 구원의 여정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내 맘 같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상대를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끝까지 함께 가야만 한다라는 그 함께함에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연약한 자의 그 약함을 감당해야 하는 그 어떤 성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상대를 향해서 한정적인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그 관계의 씨름, 연약한 자를 위해서 손해보고 피해보는 그 감내해야 되는 어려움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특정한 시간 내에서 일부의 공동체와 함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해야 되는 그 사람, 내 심정을 전혀 울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한 사람, 더 이상 뭔가 새로울 것이 없고 연약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그 사람과의 씨름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끝까지 함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한 자라고 규정된 사람들은 특정한 누구라기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함,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포기하면서까지 상대방의 약점을 수용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나의 약점으로 여기며 감내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 삶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꼭 사랑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함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섬겨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장 높으셨던 분이 가장 낮은 우리를 섬겨 나갔던 방식으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섬겨 나갈 때 우리 가운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연약함을 감당하고 불편함을 감수할 때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어디 이렇게 연예인들이 연말에 시상할 때 여우주연상 같은 거 받고 대상 받고 트로피를 가슴에 안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남들이 다 인정할 만한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다고 이해하고 생각할 때가 더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모두는 동일한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사랑,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어떤 섬김의 목표보다 조금 한 발 더 나아가는 결심과 다짐이 오늘 말씀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교를 가야 하고 또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늘 만나야 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 서로를 감당해야 되고 그 연약한 점을 내가 조금 더 참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요청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소망하기는 그와 같은 사랑의 요청에 거부하지 마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요청에 반응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 그 마음을 쫓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가 꼭 사랑해야 되는 그 한 사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더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 바라볼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것을 내어주면서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